사사기 1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줄을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야훼 왕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여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과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되는가?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역시 삼손이 비록 영웅이긴 하지만 죄를 지었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을 범죄하였지만 그 언약적인 징계를 가지지 않았고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속에 있고 그 가운데 술을 가까이 할수 있었고 실제로 알수 없지만 말입니다. 또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한 것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인도되어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삼손은 범죄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이 관음의 사건을 두고 그냥 넘어가시면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을 두고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이 과연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 즉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 죄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압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좌의민으로 섬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엘리 시대를 보듯이 룻기의 시대를 보듯이 거의 동시대에 삼손이 나신이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를 두고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태양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야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들려줬던 수수께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성읍 사람들이 삼손의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자는 먹을 것을 내지만 강한 자는 단 것을 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사자가 단 것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자보다 강한 것은 없고 또한 사자를 통하여 단 것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따르는 것이 곧 단꿀을 먹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고 더 나아가 그에게 성령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보다 더단 것이 강한 자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는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규례가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야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 단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이다,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먹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먹으면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너희 행복을 위하여 단 것이 무엇인지를 야훼 하나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주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알 때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이 강한 자이시다. 그는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포도원에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포도원에 들어온 사자는 삼손을 공격하였습니다. 셋째, 삼손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삼손의 죄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닐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은 애굽 족속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나안 그런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애굽인과 통혼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애굽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처럼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3대우 곧 자손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손이 결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선교의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결혼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선교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손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그게 연합하게 될 때에 정말로 블레셋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와 구원을 얻을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강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그 강한 자에게 옷 30벌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겉옷 30벌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도 아니며 더 나아가 이것이 이 삼손의 죄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결혼 이후에 신자들이 불신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불신결혼 이후에 신자들을 두고 정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특별히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결혼한 문제를 두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혼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포도원에 들어온 젊은 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시리는 포도원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삼손인 나시린의 모든 규약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자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포도원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규례를 어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읽는다면 마치 삼손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태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고 죽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좋은 포도나무들이 있는 그런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에 구원자 삼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무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 열매가 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자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젊은 사자, 즉 어린 사자를 의미합니다. 즉 강한 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방편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진짜 사자인 유다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한 사자는 모조 사자를 의미합니다. 가짜 사자를 의미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진짜 사자인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조로 만들어 놓은 모조품으로 그렇게 사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주님이 계실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모조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이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에 사자의 이빨 같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조 사자 즉 가짜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죽이고 포도원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이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진정한 태양인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게 될 때 그들은 공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은 자신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처럼 덤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비록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벌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마치 삼손이 본 것처럼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았더라 내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상한 사건을 봅니다. 항상 주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의 도구로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막대기와 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자기의 사역을 다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들에게 꼭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운명론으로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 일을 맡겼지만 또한 그들 역시 악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함을 두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그 사자를 봅니다. 그 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자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록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태양인 삼손을 보내주셨지만 그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사자는 젊은 사자는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젊은 사자가 나타나게 될 때 의로운 태양 앞에 삼손 앞에 나타났던 그 사자들이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가 삼손의 전체적인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수께끼 지금 이 작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 사건은 삼손 인생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일이고 삼손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냥 우화처럼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갔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니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를 힘센 삼손이 찢어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야훼 성령이 임함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수수께끼 내었습니다. 그래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 그냥 재미있게 읽으라고요? 그냥 한 페이지가 즐겁다고 이 페이지를 적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자 삼손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삼손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삼손은 그 젊은 사자를 향해서 반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 포도원에 들어온 사자는 삼손에 공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실인 삼손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찾아 나왔습니다. 이는 삼손을 공격하기 위하여 나온 사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먼저 사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소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곰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놀랍게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삼손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당하였습니다. 그 시험의 현장에 모조 사자인 사단이 찾아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그 현장에 모조 사자인 삼손이 찾아와 우리 주님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똑둥이를 만들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꿈치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즉 참 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로운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모조 사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자 앞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사자를 죽이는 사건을 수수께끼로 하여 블레셋의 앞날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 사자가 가짜 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단에 대하여 일러서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삼손은 단에서 단의 땅 소라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입니다. 그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삼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이 느닷없는 참된 사자인 삼손이 느닷없이 어린 사자, 힘센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린 사자는 어르렁거렸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젊은 사자였기 때문에 전성기의 그런 사자일 것입니다. 공격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자였을 것입니다. 사자는 삼손을 먹어치울 기세로 그렇게 사자를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드러냅니다. 야훼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갑자기 들이닥침으로 말미암아 반격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자는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혼자인 삼손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짖듯이 그렇게 찢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사자를 공격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삼손이 블레셋과 결혼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모조 사자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더 강한 자였습니다.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6절에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다윗은 포도원을 공격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취할 수 없는 전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숨어들었던 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기 포도원을 지킬 수 있었던 즉 자기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자이신 야훼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덧입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는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다윗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그는 어린 사자의 모습으로서 자기 백성의 땅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도원에 가만히 들어온 강한 자였습니다. 사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은 마치 야훼 하나님이 그하는 그 현장을 자기들이 지키는 현장처럼 야훼의 현장을 성전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기록된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집을 마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지금 모조사자인 또한 모조사들의 종들인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만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갈리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관리들 중에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운데 출교되기 때문에 출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 가운데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회 시대가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쫓겨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조 사자들은 정말로 무서운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그들은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아비를 따르고 있는 즉 마귀를 따르고 있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조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사건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공중근처를 잡고 있습니다. 그 공중근처를 잡고 있는 자들이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자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땅 아래에서 끊임없이 유대인을 부추기며 유대인을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예수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쫓긴 영들을 따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포도원을 공격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공격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의 아비인 뱀의 우선의 머리를 깨부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약 500년 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기를 생각합니다. 루트가 비텐베르그에서 구심 오게조의 그 면벌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계획을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무너질 만큼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가져오시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주셨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성된 그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자의 죽음과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듯이 승리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 백성들은 그 꿀을 먹기를 즐겨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삼손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사자의 죽음에 꿀을 떠서 먹었고 가져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추측합니다. 아마 삼손이 그 두 손으로 사자의 죽음을 만졌고 그 죽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꿀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삼손은 더구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만약 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삼손은 그 죽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실인 규약을 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쪽에 좀 더 우리는 힘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성경이 분명하게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었습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이 푼다면 삼손은 그 배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옷은 삼손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겉옷 30벌과 이 배옷 30벌이 삼손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권위를 입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권위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수수께끼를 풀고 만약 삼손이 옷을 받는다고 한다면 삼손은 정말로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로 블레셋은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이 그 수수께끼를 풀고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옷을 입으면 그 근원자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가 시작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한 것이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어떤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삼손의 경험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그들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만약 너희가 삼손 아내를 찾아가 네가 만약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집을 불살이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삼손의 아내의 가정은 그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15장에 가면 그 가정이 불살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악한 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7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심판을 가져올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내를 급박하여서 드디어 그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런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삼손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제8일째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7일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8일째 심판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진정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삼손이 수수께끼를 푸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은 사람들의 옷을 줍니다. 피의 옷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피의 사람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피의 보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구원을 성취하면 자신이 권위의 옷을 입을 때에 그 백성이 그 앞에서 왕이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는다면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만이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나라인 교회 시대를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복음 복에 거는 대신 그 성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삼손이 어떤 복음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자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강한 자이며 나를 통하여 참된 구원이 온다라는 사실들을 주님은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인데 이 말씀의 단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는 정말로 참 이스라엘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단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시작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사명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 제한된 방식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주는 상상할 수 없는 포괄적인 후한 방법으로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들은 정말로 어르렁거리면서 그 구원자를 공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삼손을 공격하며 주님을 공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사자들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강한 자들을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또한 이 사실을 통하여 그에게 영광의 옷을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 단 것을 먹으며 참으로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조사자의 죽음에서 참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회복을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 그분께로만 단 것이 나오고 그가 강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 주님께 절하며 그 주님께만 옷을 돌려드리고 그 주님께만 강한 자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단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한 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단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아멘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